이 시간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부터 12절까지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연약함과 무지를 오늘도 깨우치시고 인간의 삶의 본질과 내용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될 것인지를 저희 가운데 잘 가르쳐 주시되 우리의 이성을 깨우쳐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각성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주의 말씀이 새겨질 만한 살 같은 마음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필요한 성령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는 특별히 3장까지 이어지지만 1장의 내용을 마무리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에서 보내는 편지에서도 문안인사라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문안인사를 끝내자마자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표현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일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되지 않는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현저한 믿음의 진보와 성숙을 드러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드러내 보였던 믿음의 성숙의 증거가 무엇이었는가? 대개 믿음의 성장 여부는 믿음 그 자체로 파악하기보다 믿음이 함께 끌고 나오는 영적 성품을 통해서 믿음이 있음과 또 믿음의 성장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사도 베드로가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요.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언급하고 난 다음에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공급하라 라고 해서 제일 먼저 믿음을 언급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믿음이 이끌고 나오는 영적 성품들을 언급을 했던 것입니다. 제일 먼저 믿음을 언급했던 이유는 아담 안에 타락한 죄인에게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수단이 믿음이기 때문에 일단 그 하나님의 영적 성품을 받아들일 수 있는 손의 기능에 해당되는 믿음을 먼저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신적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생과 교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서로 사랑했지요.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감사했습니까?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풍성한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감사를 했고 또 계속되는 박해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인내와 믿음으로 견뎌내는 그들에 대해서 또한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참된 믿음은 신자의 영혼과 양심 안에서 믿음은 자기를 입증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믿음은 어떻게 자기를 입증하는가? 유혹하는 삶의 현장에서는 거룩함으로, 온갖 핍박과 시련에 대해서는 인내로 반응하는 방식으로 믿음은 자신의 특성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냥 정적인 상태로 파악할 수 없고 동적인 상태, 상당히 삶이 우리가 동적이고 이러저러한 삶이 우리에게 닥치고 또 환란과 핍박과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있음과 그 믿음이 자라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성과 교인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 대해서는 거룩함을 드러내었고 각박하고 메마른 세상에 대해서는 풍성한 사랑으로 반응했고 계속되는 핍박과 환란 속에서는 인내를 드러내므로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의 진실성과 신실함, 그 생명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나 데살로니가 후서나 문안 인사를 끝내자마자 제일 먼저 바울이 했던 것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자녀를 생각하면 어떻게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까? 아니면 속상한 마음이 더 드세요? 자녀를 머리에 떠올릴 때마다 자녀의 얼굴을 볼 때마다 짜증과 속상함이 만약에 있다면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행복한 가정이라 할 수 없겠지요. 내 자녀를 떠올릴 때마다 자녀의 얼굴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면 그 가정은 참으로 행복한 가정일 것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의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안타까움과 아쉬움 이런 정서만 가득하다고 하면 결코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었죠. 바울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고 또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의 감사가 차고 넘쳤던 것입니다. 우리 연산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또 여러분이 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이처럼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를 언급하고 난 다음에 계속되는 핍박과 환란 중에서 인내와 믿음으로 반응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자랑스러워하면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환란을 주는 자에게는 환란으로 갚으시고 환란 당하는 자들은 안식과 영광으로 갚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극심한 핍박과 환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환란의 바람이 지나가니까 조금만 참고 견디라는 말씀으로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방과 환란으로 세상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전락했던 성도들에게 얄팍한 말로 위로하기보다 오히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위로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기자가 환란과 핍박과 연단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조금만 지나면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말씀으로 위로하지 않고 마지막 종말의 때 하나님께서 시시비비를 가리실 것이고 은밀하게 행한 선과 악에 대해서 갚으실 것이라고 말씀했다는 말은 이것을 우리의 위로와 소망의 근거로 삼아야 된다 그 말이죠. 이 내용을 위로와 소망의 근거로 삼지 않으면 그분의 삶은 항상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게 돼요. 따라서 지난주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 드렸던 바대로 여러분들은 사람의 말로 위로받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 저는 사람의 말로 여러분들을 위로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아서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 원리가 위로를 하고 위로를 받는데도 적용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은 인간적인 말로 위로받기를 바라고 저는 성경적인 말로 위로하기를 바란다든지 거꾸로 저는 인간적인 말로 위로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은 성경적인 말씀으로 위로하기를 바란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한 교회를 이룬다는 말은 이런 성경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성경의 틀과 구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받고 또 위로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계속되는 핍박과 환란을 절대로 이길 수 없고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실 것이라는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그 당장 위로가 될 수 없고 그저 좀 옆에서 힘들지요 손잡아주고 뭐 이런 것으로만 위로를 받는 거죠. 물론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매정하게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그것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바로 이런 성경적인 내용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런 다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러므로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 말은 지금부터 이어지는 이 내용은 앞서 제가 설명드린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내용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다 라는 뜻입니다. 기도는 치열한 삶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삶과 기도는 서로 간에 영향을 미쳐요.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어렵고 힘든 현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기도도 매우 치열하게 합니다. 그런데 삶이 느슨하고 별로 이 죄와 싸우는 이런 어떤 전투식도 없고 그저 삶이 평안하고 뭐 크게 어려움이 없고 하면 그분의 기도 역시도 뭐 별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냥 무미건조한 기도입니다. 그저 입으로 그냥 해보는 기도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일들은 못하는 것입니다. 치열한 삶을 산 사람은 치열하게 기도하고 치열하게 기도한 사람만 삶도 치열하게 살아내지요. 성도의 삶의 내용이 이런 것으로 채워져야 된다라는 인식 없이 오늘 기도의 내용이 나타날 리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예요. 기도를 보면 그분이 신자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그가 어떻게 인생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의 삶의 근거와 목적과 가치는 어딘지를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기도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보편적인 사람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과 상당히 다르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곧잘 이처럼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권면을 기도로 마무리하는 이 버릇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1절 이하에도 이미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내용이죠. 그리고 다음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17절에도 2장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역시 기도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도 1절부터 10절까지 권면을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11절 이하의 기도의 내용이 주어지고 2장 역시도 1절부터 15절까지 권면을 하고 난 다음에 역시 기도로 권면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권면을 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기도로 마무리했다라는 것은 바울에게 어떤 인식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권면을 잘해도 그것 자체만으로 그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으로 사람을 변화시켜 놓을 수 없다는 인식을 바울이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릎 꿇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들 자녀를 나름대로 가정예배도 드리고 요리입니다 또 암송시키고 나름대로 잘 키운다고 키웠는데 왜 자녀가 잘못됩니까? 물론 일률적으로 다 그렇지 않지만 무릎 꿇는 참 기도가 없기 때문이죠. 은혜의 수단이 은혜의 수단으로서 그 사람의 영혼 안에 역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간구와 기도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어떤 효력도 없다는 사실을 절감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으로 자신의 권면을 마무리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저희 교인들은 비교적 신앙서적을 많이 읽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한 성도님이 독후감을 홈피에다 올렸던데요. 신앙서적을 읽고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아무리 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보이는 현상이 있습니다. 머리만 커져가지고 판단과 정죄만 일삼게 되고 정작 복음이 가져다주는 영적 진리가 가져다주는 이 성품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잘났다는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하지요? 손가락질하면서 그거 잘못됐고 저거 잘못됐고 그러면서 교회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 정말 평안과 안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누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판단과 정죄만 일삼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말이죠. 신학교 교수들 간의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신학을 몰라요? 그 내용을 모릅니까? 다 알아요. 근데 왜 이상하게도 이율 배반적인 현상이 나타나지요?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이런 영적 진리가 가져다주는 영적 성품의 변화에 신앙생활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즉시 습득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이죠. 신학 교수는 다분히 그럴 수 있는 또 목회자도 다분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이런 사실을 알았던 바울은 자신이 목회했던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내가 너희들을 생각한다 그랬지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궁극적 목적, 즉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이름은 높아지지요. 사람의 자리는 확보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설 여지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는 확보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대로 10절 말씀과 오늘 본문 12절 말씀해 보시면 반복해서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초점과 목적은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고신대학원의 한 조직신학 교수님이 쓴 책이 그분이 잘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영광의 신약이에요. 송영의 신약입니다. 왜 송영의 신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까? 물론 그것은 그분이 만들어낸 단어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궁극적으로 송영, 영광 이것이 모든 삶의 포커스로 연결이 되어 있고 거기에 맞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점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는 이사야 48장 11절 말씀이 이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의 목적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으로 연결되어져야 맞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으면 교회를 제대로 이룬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만약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시고 자기 영광을 다른 우상에게 절대로 내어주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냥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우리 편에서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지요. 만약에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이런 권면의 말씀이 왜 필요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도하는 일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알아서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권면했고 또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와 관련해서 범할 수 있는 두 가지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어떤 행위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있어서 장애나 변수가 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도 무용론 내지 기도를 매우 소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이게 보통 하이퍼 칼비니스트들이 범하는 오류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어떤 노력도 하나님의 궁극적 영광이 드러나는 일에 있어서 어려움을 줄 수 없고 변수가 될 수 없다. 그러니 어떻게 되는 거죠? 기도를 하지 않거나 별로 기도에 힘쓰지 않게 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변범하는 하나의 오류입니다. 그 다음에 보통 복음주의자들이 범하는 기도 오류는 뭐지요? 기도하면 궁극적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대로 기도한다고 해서 궁극적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바꾸사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분이 만약에 물으신다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죠? 기도에서 바뀐 그것이 궁극적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드러난 뜻이 아니라 감춰진 뜻이 드러나는 수단이죠. 커튼을 열어 제끼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커튼을 열어 제쳐야 될 책임이 있는 존재예요. 물론 모든 상황들을 우리 마음대로 다 바꿀 수는 없겠지만 보편적으로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죠. 어렵고 힘들면 기도해야 되죠. 그 의무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다 바꿀 수는 없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일반적 현실 안에서 우리가 반응해야 될 신자로서의 반응, 신자로서의 의무는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궁극적인 뜻이 이루어질 것이니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이 드러나게 하는 수단이지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수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기도하면서도 주의 뜻이면 이루어지리라는 이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두 가지 측면에서 기도를 했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대사로가 교인들을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로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겨 주십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뭘 전제로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선 전제로 해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달라는 말은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을 먼저 언급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과 관계에서 하나님 편에서는 택하심이 먼저지만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는 것이 먼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정을 확인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지요? 신학을 열심히 배워놓으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시죠? 예정과 작정을 보고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결정하려고 하지요. 이게 신앙생활의 오류예요. 예정과 작정을 힌트해서 오늘의 현실에 참작하면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지요? 게으르고 나태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래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반응해야 될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면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려고 반응하는 게 먼저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신학적 진술은 잘하는데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려고는 하지 않아요. 성경을 외우기도 하고 진술도 하는데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면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데, 부르심의 상급을 향해서 달려가라고 말하면 부르심의 상급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지도 않고 달려가지도 않으면서 뭐 예정과 선택, 부르심, 작정, 섭리 이런 식의 신학적 진술만 자꾸 하고 있으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참 많이 강조했지요. 왜 그런가 하면 나름대로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보이는 오류가 이것이기 때문이고 개혁교회가 이런 잘못과 오류를 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강조를 자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런 내용과 이런 신화의 진술을 몰랐던 사람 이런 내용들을 알게 되면 처음에는 막 감격하잖아요. 이런 것이 있었나?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들을 다 자기 수준 밑으로 바라보면서 너 이거 몰랐지? 그러면서 좀 재기도 하고 그러지요. 예, 잠시 잠깐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맨날 그러기만 하고 본인이 진술해 내는 신학의 내용이 자신의 성품과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으면 알고 있는 지식은 그를 정죄하는 수단이 될 뿐이에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발판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되고 뛰어가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눈으로 견주고만 보고 바라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죄인을 부르신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가 아니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과거 완료형으로 사용했습니다. 미래, 영화는 미래잖아요. 그런데 왜 미래를 과거 완료형으로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현실에 안주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도록 자극하기 위함이에요.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니까 걱정하지 말고 죄와 싸우라 그 말이지요.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기 위한 신자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합당하게 여기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5절에서 어떤 말씀했습니까?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면서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기대하는 기대의 내용이 있다 그 말이죠. 그 기대의 내용이 뭡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인내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인내와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삶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신학을 하면서 범하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 조금 더 가까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범하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는 구원의 전 과정을 머리로 숙지하고 입으로 진술할 수 있다는 것으로 자기 신앙생활을 다했다고 착각하는 것이고 자기가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입으로 잘 진술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삶의 내용을 실제로 살아내는 것이 항상 같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 지식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이런 지식 필요 없이 그냥 열심히 기도만 하면 된다. 노,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지식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이런 지식과 아울러 이런 지식에 합당한 삶의 내용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각성도 일어나고 우리 영적 실상을 파악하게 되고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나에게 모자란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면에서 균형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최고의 신학자였습니다. 구원의 전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약 이스라엘 역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전 경륜을 바울은 잘 파악했고 이런 내용을 따라서 로마서도 진술했고 혹자는 히브리서도 바울이 썼다고 말하면서 바울이 히브리어로 쓴 것을 헬라어로 번역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히브리서의 내용이 뭐예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어떻게 바뀌어졌고 어떻게 통일성이 있으며 어떻게 새 언약의 시대에는 옛 언약의 내용이 성취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 격려하잖아요. 이런 모든 진술들을 할 수 있을 만큼 구약의 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기술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머리로 제기만 하고 머리로만 신학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나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정말 열심히 부르심을 상을 향해서 달려갔잖아요. 현실에서 안주하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면 됐지 얼마나 돼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성과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이 간구했던 두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달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당연히 믿는 신자를 염두에 둔 표현이지요. 그런데 모든 선을 기뻐한다라는 이 말은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선을 기뻐한다는 것은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계획과 뜻을 가리키기 때문이죠. 이사야 53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손으로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비밀에 감춰져 있던 자신의 뜻을 믿는 자들에게 알리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해서 이런 모든 선을 기뻐하는 것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모든 선을 기뻐함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바람과 인간의 소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죄인은 본성상 모든 선을 기뻐할 수 없지요. 이것은 호랑이가 풀을 좋아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호랑이는 절대로 푸른 초원을 바라보면서 군침을 삼키지 않아요. 그러나 소나 염소는 군침을 삼킬 수 있겠죠.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절대로 선을 기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회를 정화시키면 경제가 발전할까요? 후퇴할까요? 정상적으로는 경제가 발전해야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경제는 발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보편적 인류는 죄를 좋아하기 때문에 적당한 타협과 오류와 거짓과 술수가 어느 정도 용납되어야 산업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 사회 구조입니다. 로비도 좀 하고 리베이트도 받고 이러면서 산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사업이 잘 되는 거 보였습니까?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인생이 어떻게 선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지요. 그런데 죄인이 거듭나면 어떻게 되지요? 선에 대한 욕구와 감각이 생기게 되고 악을 기뻐했던 경향성이 바뀌어서 선으로 기울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기울기가 점점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선을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한테 선을 기뻐한다는 말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선을 기뻐한다는 말은 부르심을 합당하게 행하여라는 말씀 뒤에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갖추어야 될 내용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모든 선을 기뻐함을 어떻게 번역했는가 하면 선에 의해 고무된 결심이라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선에 의해 고무된 결심, 선을 막 기뻐하고 그것을 그 욕망을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선을 갈망하고 선을 기뻐하기만 하고 실제로 행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선한 생각을 품는다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의 실력을 상당히 과대평가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죠. 물론 그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선한 의도와 결심만 가지고 실제로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모든 선을 기뻐함과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했죠? 믿음의 역사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여기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니죠. 믿음의 일, 믿음의 행함, 믿음의 수고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뭘 보여줍니까? 믿음이란 지적인 수남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머리만 커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깨끗하게 손 씻고 사무일이나 하고 뒤치다거리 하지 않는 사람 치고 믿음이 있는 사람 저는 거의 잘 보지 못했습니다. 믿음은 행함과 손을 마주잡고 믿음은 역사와 일을 늘 만들어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요즘에 뭐 세관점 혹은 뭐 언약적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이 믿음의 요소 안에 신실함의 요소가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이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할 때 믿음은 선행이 포함된 인간의 행위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선행도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적 의를 깨부수는 수단으로 율법이 주어졌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 갖고 있는 기본적 특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처럼 의롭다함을 받고 난 다음에 믿음은 믿음 그 자체로만 남아있지 않고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뭐 제가 이미 베드로후서 1장 말씀도 언급을 다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와가지고 우리 안에 드러낸 특성 하나를 언급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들어오면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면서도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특성을 갖게 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하면서도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체면, 시선, 강압, 강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담대하고 어려고 힘든 사람에 대해서는 겸손한 거예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안타깝게도 믿음을 갖고 있다는 사람들이 도덕윤리적으로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내기는커녕 일반 상식에도 못 미치는 경우들을 보이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복음을 제대로 못 들었기 때문이죠. 제가 말씀드린 이런 믿음이 갖고 있는 특성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고 참 믿음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을 매개로 하지 않은 채 자기 힘으로 도덕윤리적인 삶을 살아내려고 애써서는 안 됩니다. 이런 오류를 범하는 자들이 누구지요? 흔히 해방신앙, 민중신앙, 그 다음에 행동으로 믿음을 실천해낸다라고 외치는 자들이 보이는 오류죠. 그래서 악에 대해서 막 악하게 앞서지, 그죠? 그래가지고 악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법이 없죠.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악의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인간들이 악을 행할 수 있는 만큼 행하도록 내버려뒀어요. 메시아까지 잡아 죽이도록 만드셨습니다. 인생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도록 내버려뒀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뜻을 오히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지요? 다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소원과 의지와 생각을 어떻게 해서든지 못하게 만들지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자꾸 하려고 하지요. 그러니까 싸움이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싸움을 종식시키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가 하고 싶은 대로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할 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인간의 성품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능력으로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능력으로라는 표현이 중간에 나타나지만 본래 능력으로라는 표현이 이 문장 제일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것도 강조지만 마지막에 나오는 것도 강조해요. 이 일은 능력으로만 됩니다.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것은 능력으로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누구의 능력입니까? 그냥 능력으로 되어 있어서 도대체 누구의 능력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고 해서 능력과 성령이라고 해서 능력과 성령이 연결되어 있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11절에 선과 믿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 이렇게 두 가지 선과 믿음이라는 단어가 함께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람 하면서 성령의 열매 아홉 가지 이어지죠. 거기에 양선이라고 표현한 그 양선이 선과 똑같은 단어 아가도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충성이라고 번역을 했죠.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그랬죠. 그 충성이 뭐냐? 바로 이 믿음이에요. 신실, 믿음을 가리켜요. 비스티스, 믿음을 가리켜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 무엇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능력은 성령의 능력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무슨 능력이었어요? 당연히 성령의 능력이죠. 기도가 뭡니까? 우리로서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죠. 제가 화해 악수를 내밀었는데 상대방이 손을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럼 우리 편에서 어떤 생각이 들지요? 내가 뭐 답답한 거 있냐? 내가 손을 분명히 내밀었어. 그런데 너가 손을 빼버렸지? 나 사과 안 해. 이게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이때 뭐가 필요하지요? 이때 바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성이 작동하잖아요. 이것은 내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의 영향이다. 주께서 다가가시고 주께서 무조건적 은혜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잘못은 우리가 100% 했지만 주께서 다가가시고 오히려 주님께서 화목의 사도를 오히려 보내시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그저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모든 것들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또 이 은혜와 사랑을 내가 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 사랑이 내 마음에 분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내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행동해야 될 것인지를 지성이 인식한 채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강구함으로 또다시 손을 내미는 것이 그게 신자의 삶의 방식이라고 말해요.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했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서 어떤 표현이 나타나지요? 주 예수가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주 예수가 라고 말하지 않고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름은 뭐를 가리킨다 그랬죠? 본질과 속성을 가리킨다 그랬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본질과 속성이 드러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난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 영광을 받으시는 장이 어디입니까? 우리예요, 우리.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주 예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라는 말씀으로 끝내지 않고 뒤이어서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죠. 주님은 자기 영광만 받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 영광을 나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기도 하시지만 자신의 영광을 피조물과 나누는 분이세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영광받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했던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가 당신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왜 모세가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구했을까요? 잘 읽어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가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과 앞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민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목전에 네가 은총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총을 입은 신자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주의 영광을 보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카톨릭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지복직관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까? 여러분들 잘 암송하는 말씀이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높은 물리적인 높이에 이르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고 본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어야만 되었던 피조물의 실존적 자리에서 떨어져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내고 투영해내는 존재에서 멀어져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범죄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지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12절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이 말씀은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이 일은 은혜로만 가능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타락한 아담의 특징, 아담 안에 타락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 영광을 추구한다는 것이지요. 이걸 좀 더 가깝게 말하면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친인적 관계나 교회나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와 직장은 말할 것도 없이 온통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성 때문에 일으키는 문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 분쟁과 조정이 필요한가요? 당신 더 많이 가져가세요 하면 분쟁과 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 위상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위치를 확보하려고 하고 자기 밥그릇을 더 크게 만들려고 하고 하니까 모든 문제는 거기서 다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나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타락하기 전 아담에게도 은혜가 필요했는데 타락한 다음에 아담에게야 그 아담 안에 타락한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야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은혜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물이 스스로 100도로 끓어오르는 법 보였습니까? 물이 한 20, 30도 정도로 데펴지는 것은 보였어요, 스스로? 햇빛이 비치든지, 그 다음에 방바닥이 구들목이 따뜻하든지, 하다못해 사람이 따뜻한 손으로 물통을 잡고 있어야 물은 따뜻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외부로부터 주어지지 아니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존재로서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적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이것만이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을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말하면서 선행하는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베풀어지는 은혜는 은혜를 받은 신자의 삶의 반응 여부에 달려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선행하는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는 그 은혜에 반응하는 신자가 얼마나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가의 여부를 보고 그 다음에 은혜를 더해 주실지 말지 또 조금 주실지 더 많이 주실지를 결정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이런 자들을 가리켜 흔히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이 은혜를 말하지 않나요? 그들도 은혜를 말해요. 그죠? 그러면서도 또 뭘 말해요? 근데 50%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노력을 어떻게 발휘하는가 여부에 따라 은혜가 더해지느냐 아니냐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건 틀렸습니다.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무조건적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사가 중임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오순절주의자들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뭐 죄를 다 내려놓아야 되고 자기 죄를 회개해야 되고 성령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성령 충만 받는다고 그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미 그 상태가 성령 충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의 은혜가 필요 없어요. 그렇지요? 아니, 배가 고프니까 밥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지예정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지예정이 뭐지요? 성경에 보니까 미리 아심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분명히 예지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질문하지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 개혁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믿는 자들을 발견해내는 은혜가 아니고 만들어내는 은혜라 그랬어요. 믿을 자들을 발견해내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만들어냅니다. 창출해내요. 없던 것을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이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건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늘 필요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나타나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로소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종일관 은혜로 주님이 다 일하시고 난 다음에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희생적인 분이신지 그런데 그런 일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영광을 우리와 나누시는 거예요. 네가 했다고 착하고 중생 종아 네가 수고했다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보상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멋진 분이시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부르시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시고 선을 기뻐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그렇죠? 우리의 욕구와 성향과 바람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할 때 본래 행복감을 느끼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하지만 인간의 참된 행복은 자기가 원했던 것을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하나님이 본래 피조물들에게 원하시는 바를 행할 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A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B를 행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A를 행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 영혼의 행복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하셔야 될 일은 뭐지요? B를 요구하고 원하고 바라는 우리의 경향성을 A를 원하고 바라는 경향성으로 바꾸어 주신 일들을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선을 기뻐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앤 에드워즈와 존 파이프가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 안에서 나의 기쁨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자신을 위한 그 열심과 우리 안에서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은 절대로 모순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로 기뻐하도록 해서 그래서 자발적 방식으로 억지와 강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율례와 법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현재적 영화의 삶이라 그래요. 영화는 미래적인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영화의 삶을 살아가는 여정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드러내야 되죠? 그냥 주님의 재림의 날만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까? 그러지 않지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대로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바울이 기도했으니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노력하고 그 다음에 모든 선을 기뻐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역시 주님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성도의 현재적 삶 가운데 드러나는 영화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현상교회 교인들은 이런 영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그런 삶의 내용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빚 좋은 개살구가 되는 것입니다. 상당히 뭐 근사하고 신사적이고 고상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이 문드러진 바리새적인 의를 소유한 자가 되고 많은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내용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잘 이루어져서 정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을 그때 하나님 우리 주님 당신님께서 내 안에 이런 일을 이루셨군요. 이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찬송하는 날이 여러분과 또 저의 삶 가운데 속히 도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천하고 가치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저 인생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께서 불러주지 아니하시면 주께서 호출해주지 아니하셨다면 주의 말씀에 반응할 수 없었는데 들을 만한 귀를 주시고 깨달을 만한 마음을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과정 안에 모든 선을 기뻐하는 일과 또 오직 전폭적인 신뢰와 믿음으로 나오는 신자의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변화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하게 드러나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전적으로 일하셨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욕구를 주셨고 그리하여 우리가 다 이런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었지만 사실상 주님께서 다 이루신 것이라고 하면서 주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날 주께서 다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너의 것이라고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이 놀라운 지복직관의 복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궁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